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발틱해에 있는 미 구축함 부근에서 일련의 가상 공격을 벌이며 근접 비행을 실시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11일 러시아 공격용 항공기 두 대가 미 구축함 도널드 쿡 주변에 20차례 근접 비행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공격적인 비행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당시 구축함에서 가장 가깝게는 30m 가까이 접근해 물보라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튿날에도 11차례나 가상 공격 비행을 벌이면서 9m까지 근접 비행을 실시해 도널드 쿡호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쿡호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틱 해안의 러시아 영토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군 관리는 그러나 러시아 전투기들이 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항해 요원들이 무전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이웃나라들의 극단주의 단체들의 화학무기 관련 정보를 유엔에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테러 분자들이 유럽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테러 분자 수천 명이 유럽에 유입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그들 중 일부가 화학무기 부품들을 유럽에 갖고 들어가 화학무기 제조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터키와 이라크 등 시리아 주변국들이 화학무기를 만들거나 확보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해당 결의안이 지난 2013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유엔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두 번째 공동 해양 순찰을 실시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첫 공동 해양 순찰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순해 병력과 장비를 통해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발리카탄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 병력 수백 명과 10대 항공기가 필리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요충지 코바니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탈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지 주민들은 지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지난 2015년 1월 코바니에서 ISIL을 몰아냈지만 이들이 마을 곳곳에 매설해놓은 지뢰로 인해 1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 마을과 도시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터키와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지뢰 공포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ISIL로부터 탈환한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에서도 러시아 군 당국은 최근 ISIL이 설치한 3,000개의 폭탄을 해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상대로 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대응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중앙정보국 본부에서 국가안보보좌진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현재 ISIL은 수세에 몰려 있고 아랍동맹국을 포함한 66개 국제연합군은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연합군이 지금까지 11,500여 차례 공습작전에서 고위급을 포함한 ISIL 전사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어제 지카 바이러스로 소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두뇌와 발달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들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의 이번 발표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처음 입증된 것이며 모기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로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처음 발견된 것입니다. CDC의 이번 연구는 과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는 북한을 인권유린과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에서 열린 탈북자 문제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 수용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곧 추가로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한두 기가량을 전개시킨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발사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동해로 출동시켰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4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또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주변 해역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면 실전 배치 이후 처음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진 기관과 동체 길이, 탄두 중량 등으로 계산했을 때 사거리가 3, 40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모방해 만들어졌고 탄두 중량은 650kg, 소형화된 핵탄두를 비롯해 고폭탄, 화학탄 등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무수단 미사일은 현재까지 50여 기가 북한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노동미사일의 3배인 만큼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이제 위협적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이제 무수단 만약 미사일을 그런 시험 발사를 통해서 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정거리에 있는 동맹, 미국의 전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위협권 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괌의 기지들이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수단 미사일은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분이면 모든 연료 주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료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해 한번 주입하면 일주일 정도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곤 연구위원은 디메틸 히드라진이라는 액체 연료는 독성이 강하고 잘 폭발하는 불안정한 화합물이며 옛 소련에서부터 탄도미사일 연료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연료 주입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연료 한꺼번에 팍 집어넣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살 집어넣어야지. 보통 이제 그 동굴 같은 데서 터널 같은 데서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살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발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유포장도로 달리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세워놓고 보통 그 연료 주입하거든요. 그럼 연료 주입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바로 발사해요. 얼마 안 있다가.
하지만 전개된 무수단 미사일의 연료 주입 절차가 끝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에 반발해 무수단 미사일 한 기씩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두 대를 강원도 원산 일대로 전개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세우는 등 위협 시위를 하던 북한은 4월 말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해제하면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질 경우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최근까지도 차량이 드나드는 등 미세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부근의 꾸준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차량 통행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인근 주지원 구역에서도 운송용 대형 상자와 소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 모습이 찍혔습니다. 38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이 같은 동향을 현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이 며칠 안에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별다른 조짐 없이 갑작스럽게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려고 5차 핵실험이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북쪽 갱도가 봉쇄되지 않았다며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와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갱도 입구가 여러 개의 갱도와 공간으로 통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리우 연구원은 북쪽 갱도와 달리 남쪽이나 서쪽 갱도에서는 굴착 등 특별한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쪽 갱도의 굴착 공사는 지난해 말 중단됐다며 작업이 완료됐거나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몽골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몽골 외무부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무책임한 행보를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희망의 허망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미국을 겨냥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결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행동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시도 등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의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상황을 백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을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세계 최악, 개탄스럽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는 빠졌지만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공개 처형 현황을 소개하면서 고위관리들에 대한 숙청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4개월 동안 15명이 처형됐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영건 내각부총리도 총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인 12명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이를 중단시켰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고 장시간 무릎을 꿇리는 여러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감자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북한의 정책 변화보다는 열악한 수감시설 상황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통일연구원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에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그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고 공정한 재판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도운 경비병들까지 처벌하고 있고 경비병들에게는 탈북자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46명의 북한 해외 주재관들이 망명했다는 한국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정부기구들의 지적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those responsible for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Syria, Iraq, and elsewher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또 미국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잔악행위의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며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인권 문제로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 소수 인종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밖에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사흘 앞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김 주석의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김 주석이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주석은 사망했지만 그가 자행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손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김 주석이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는 동안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주석이 공개 처형과 강제 실종 등의 숙청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했고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전 가족을 최하위 계층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과 태국인, 루마니아인 등 김 주석 집권 시 자행된 외국인 납치는 지금도 이어지는 김 주석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의 종식을 긴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주석의 생일을 맞아 국제사회 유일한 선물은 김주석의 손자인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한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임 목사 가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임 목사가 한국 정부 당국의 사주를 받고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무부는 자국 외교관들이 최근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한국망명을 납치라고 주장하며 임현수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담화는 한국 정보당국이 해외에서 북한인들을 유괴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임현수 목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괴뢰정보원 즉 국정원 요원이 임 목사를 친북 목사로 위장시켜 북한의 어린 자녀들과 주민들을 탈북자로 만들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현수 목사 가족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가족 측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12일 VOA에 북한 당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목사의 삶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내며 12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브라질과 아이티, 말리, 도미니카 공화국, 폴란드, 이스라엘, 인도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해 인도적 활동을 펼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박 목사는 임현수 목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 주민들을 향한 임 목사의 온정과 진실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캐나다 시민으로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에서 억류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외교관들이 최근에 방북해 임 목사를 면담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다이아나 카다즈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캐나다 외교관들이 임 목사를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카다즈 대변인은 이어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권리와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임 목사와 가족에 대한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월 VOA에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를 처음 면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면담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서울의 캐나다 대사관 관리들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임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앞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하며 방문한 외교관들은 가족에게 임 목사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방 목사는 또 북한 당국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임 목사의 요청을 수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목사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캐나다 내 소식통은 12일 VOA에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임 목사에게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캐나다 상원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13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캐나다 토론토 소재 큰빛 교회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스리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In recent years,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emoved from Canada due to changes in the
캐나다 정부의 난민 정책 변경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떠났고 일부만 남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한보이스의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area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and due consideration from Canada. It is an area which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 헌법 때문에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데 중대한 법률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program can be created using the minister's discretionary powers under section 25.2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과 난민 보호법에 따라 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캐나다 정부가 베트남과 티베트, 인도 난민을 위해 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모니카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태국의 수용소 같은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Canada can do more to respond to this call. In 1979, in response to the Indo-Chinese refugee crisis,
모니카지 사무총장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며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캐나다 지부의 알렉스 네베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op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s are few. And clearly this is an area which in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체류자 인도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네베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군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군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노동당 인민군 대표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제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노동당 군 대표회에 군의 각급 부대 당 조직에서 뽑힌 대표자들이 참가해 김 제1위원장을 추대했다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려는 전체 군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추대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선군의 총대로 북한의 운명을 지켰고 핵 강국의 전열에 올려놓았다고 찬양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지난 2012년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도 노동당 군 대표회에 이어 당 평안남도 대표회와 당 평양시 대표회 등이 잇따라 열려 김재일 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했다며 이번에도 노동당 군 대표회를 시작으로 추대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대표회보다 인민군 당 대표회에서 먼저 김정은을 당대 대표로 추대한 것은 인민 대중보다 군대를 더 중시하는 선군 정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군의 추대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김재일 위원장의 애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강령과 규약 개정, 전략과제 제시, 후계자 결정 등 중대 사안을 다룹니다. 이번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김재일 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사상과 조직 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된 김재일 위원장식의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인 경우에는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파벌 간의 이견이라든지 인선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당대회라고 하는 거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결을 과시하는 일종의 잔치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당대회에는 각 지역과 기관의 당대표회를 통해 뽑힌 3천여 명의 대표자가 참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시군별 당대표회가 열려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뽑았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와 직할시, 당대표회 등이 남아있다며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번 당대회 준비 절차가 6차 대회 때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지난 12일 평양 시내 극장들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쿠바와 베트남 대표단 등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중국 측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태양절을 맞아 경년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 매번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번 불참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결함 판정과 이에 따른 정선 조치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294척 중 293척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한 북한 선박이 단 한 척에 불과했던 겁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에서의 결함 발견률은 99.6%에 달했습니다. 이는 100%를 찍은 자메이카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검사 대상 자메이카 선박이 북한의 7분의 1 수준인 44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 결함이 많은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2028척 중 2008척에서 결함이 발견돼 99%로 북한의 뒤를 이었고 398척 중 392척에서 결함이 발견된 시에라리온은 98.5%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북한 선박 중에는 지난 10월 중국 샤먼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봄산호가 항해 안전장치 관련 결함 13건을 비롯해 서류 미굽이 5건, 화재 안전 4건 등 무려 46건의 결함 판정을 받아 가장 문제가 많았고 태룡강호와 손봉호 등이 20건이 넘는 결함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선박들 중 일부는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93척 중 29척, 즉 10%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13.6% 비율을 보인 시에라리온과 13%의 몽골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정선 조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선 조치를 받은 북한 선박 중에는 구조적 결함 두 건과 서류 미굽이 두 건,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 장치 결함 각각 두 건 등 모두 아홉 건을 지적받은 정강호가 가장 많은 결함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결함 판정과 출항 정지 조치 사례가 많은 건 선박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선 조치 선박 29척 중 20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북한 선박의 노후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조된 배가 14척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 등의 결함은 물론 선박 내 시설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 말에 만들어졌고 가장 오래된 선박도 90년대 중반에 건조됐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연식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같은 기간 안전검사를 받은 총 2093척의 선박 가운데 1694척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실제 운항 정지 조치를 받은 배는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 등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 국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선박들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만 검사를 받았으며 운항 정지 조치 29건은 홍콩 한 건을 포함한 중국 항구에서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늘어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일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올 들어 첫 석 달 동안 북중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1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8% 증가했고 대북 수출액은 14.7% 늘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3월 북중 교역액도 4억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대북 수출액은 2억 4,0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263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지난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등 몇몇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도 지난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황숭핑 대변인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금수 조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무역은 금수 조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무역은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에 135만 유로, 미화로는 15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13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 요양원 노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카리타스는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자체적으로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평양중앙질병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각종 질병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실험기구 이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홍역과 풍진, 식중독 박테리아 일종인 캄필로박터균 등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실험기구를 지원한 데 이어 직접 방북해 현지 의료진의 사용법을 전수한 겁니다. 카리타스는 또 방문 기간 중 함흥질병관리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안평결핵관리센터 인근 온실재배 상황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1897년 창립돼 1950년대 이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북한 지원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어제 실시된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이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14일 개표가 완료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105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은 25곳에서 선두를 확정했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은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당별 투표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석씩, 그리고 정의당이 4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처럼 여당이 야당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난 것은 16년 만이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시기까지 포함해 현 여권이 정권을 잡은 지 8년 만입니다. 이번 한국 총선거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이른바 북풍의 영향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풍이 한국의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은 지난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보낸 공작원이 대한항공 민항기를 폭파한 사건이 일어나 선거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설명입니다.
야당이었던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초기에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칼팔오팔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수층이 대거 노태우 후보에게 마음을 돌림으로써 노태우 후보의 집권이 가능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총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연초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에 이어 관영 매체들을 활용해 핵탄두 소형화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단거리 미사일도 6차례에 걸쳐 17발을 쏘았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이른바 북풍이 더 이상 한국의 정치 판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의 분석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은 변수가 아닌 거의 상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북한의 위협, 위험, 안보적 위기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은 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집권당의 어떤 소통 부재 이와 같은 변수들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른바 북풍 변수는 거기에 묻히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북풍이 한국의 선거판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집권 여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직전에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지만 보수층과 영남지역 표의 결집을 불러왔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승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로운 국회를 구성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선출됐습니다. 정말 한국의 선거 방송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어젯밤은 거의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선거 결과에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의 개표 상황을 전하는 선거 방송의 흥미진진함, 재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몇 시에 개표율이 얼마이고 각 지역구의 후보별 득표 비율이 어떤지 각종 그래픽과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해서 그 승부의 변화를 전했는데요. 연령대를 초월해서 텔레비전 방송사가 전하는 그 선거 결과에 주목을 했고 또 최근 10여 년간의 선거 결과와는 사뭇 다른 그 여소 야대의 달라진 국회 구성에 찬성과 기대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회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까?
오는 5월 30일부터 제20대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오는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의 임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에 국회 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의원 사무실 구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선 첫날인 오늘 당선자들은 각 지역구를 돌면서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또 국립묘지를 참배하기도 했고요. 정치 지도자와 집안의 어르신 선산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들 중에서도 화제의 인물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만 25살 이상의 한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여당 의석이 줄고 야권이 의석수가 늘어난 그런 특징 말고도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초선 의원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네.
무려 44%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그런 초선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 구성을 요구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분석이고요. 지난 1981년 국회 입성해서 무려 32년간 국회로 출석하게 된 8선의 최다선 여당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네.
1986년생 29살인데요. 이 29살 여성이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로 선출돼서 최연소 비례대표이자 아버지인 첫 부녀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생으로 75살의 최고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역풍도 대단했다면서요?
네. 한국의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26개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19대 국회보다 여성 의원 수가 7명이 더 많아진 건데요. 물론 전체 그 900여 명이나 되는 그 출마자 중에서 남성은 836명이고 여성은 98명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출마자가 많은 만큼 여성 당선자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여성 의원 중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5번이나 당선된 5선의 야당 의원이 있고요. 이번 선거는 주요 정당마다 여성 의원들이 또 중진 대열에 올라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 원조 개발 기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ODA라고 부르는 공적 원조 사업에는 한국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14번째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가 13일 이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공적원조사업 규모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28개 회원국의 그 공적원조 지원 액수가 1,31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공적 자금인 ODA. 미국이 310억 달러를 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187억 달러, 독일 178억 달러에 이어서 한국은 19억 달러를 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14번째 규모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19억 달러, 세계 14번째 규모의 공적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 한국. 이 금액으로 보자면 상위권 국가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은 항상 다른 부분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규모로 보면은 미국의 한 8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 또 UN 개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ODA 비율은 국민 총 소득의 한 0.7%인데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0.14%로 나타나서 기준에 정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그 첫 번째 국가라는 데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그 무상 원조를 시작한 것이 1991년 민간기구를 통해서였고요. 2010년이 되면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공적 원조의 효과와 발전 방향을 입증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그 첫 주인공이 돼 있고요. 이 한국 국무총리실은 오늘 이 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공적 원조를 더 늘릴 계획을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12살의 천재 소년 이야기군요. 이 무인 항공기 천재라고 하는데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에 불과한데 드론을 날리는 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 네.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김민찬 군인데요. 최근 최대 규모의 드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화제입니다. 3월 중순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12살 소년이 한국 대표단으로 출전을 했는데 대회 최연소 출전과 동시에 최연소 우승자로서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한 기록인데 이 드론 조종을 즐기는 사람들이 요즘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12살 소년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 아니라 실력을 겨루는 세계 대회니까 더 그렇습니다.
네.
이 대회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입니다.
아.
세계 최대 규모의 대회였는데요. 이 속도를 겨루는 드론 레이싱, 뭐 각종 요기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 김군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뭐 드론을 공중 제비를 돌렸다가 놓았다가 뭐 프리스타일 부분에선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년이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부산에서 작은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주목을 받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 이번 대회에 나가서 세계 최고가 된 건데요. 이 인터넷에 보면 이 소년이 날리는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 드론을 윙윙윙 하고 소리를 내는 작은 무인 항공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속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550g에 불과한 경기용 드론인데 시속 120에서 30km로 날아다니면서 막 묘기를 부립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 12살 소년 앞으로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진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부활절 일요일 서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 라호르의 한 공원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푼잡 동부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분파 중 하나인 자마트 울 아흐라르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격이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이번 부활절 일요일 테러 사건 직후 극렬 테러 분자를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테러의 기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사고방식 또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러 분자가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기 전에 테러 분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렬 테러 세력인 자마트 울 아흐라르는 지난 2년간 몇몇의 큰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그들은 라호르에 적어도 두 번의 큰 테러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2015년 두 기독교 교회를 그리고 2014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인 와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190만 명의 파키스탄 인구 중 대략 1.5%가 기독교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은 종종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페샤와르에 있는 교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라호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일련의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커비 대변인은 이런 공격들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물리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며 파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테러와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